삶 속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존재임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으로 그런 슬픔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4월 15일이 제가 저희 집이 이삿날이라 15일 화요일에 아주 그냥 정신없이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16일이 됐는데 아침에 여객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진짜 전원 구조 이렇게 메시지가 막 이렇게 나와서 아 다행이다. 참 위험할 뻔했는데 참 잘 됐구나. 아 근데 알고 보니까 뭐 200여 명이 넘게 실종이라는 거예요. 전원 구조는 도망친 사람 중에 구조됐다는 거고 실종이 200명이라는 거는 그 바다에서 실종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다 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후속적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다음부터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 다음부터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구조 소식.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덩달아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구조가 빨리 안 되는가? 왜 빨리 들어가지는 않는가? 그 다음. 안 됐다. 그 다음. 안 됐다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망자 수습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얼마나 이제 온 국민이 애가 타고 아주 정규방송을 다 중단하고 온 전 국민의 그런 시선과 눈이 거기에 다 쏠렸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는 괜찮아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혹은 한 건너 있는 사람의 슬픔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얘기를 아주 저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막 괴로워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요. 일상생활을 못하겠어요. 자꾸만 신문기사만 보게 돼요. 저도 그만 봐야지 그만 봐야지 하는데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됐나? 무슨 일이 있었나?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냥 시시각각 또 들려온 소식이. 또 너무 또 괴로운 소식인 거예요. 아니, 파도 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객선인가? 파는데? 또 해경인가? 또 팠는데? 구원파인가? 또 팠는데? 또 뭔가?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게 또 진상이 궁금해지고 괴롭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어떤 이 국가의 어려움과 나라의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해져서 바로 나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어느 수준에선가 그것을 닥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얘기는 아니야? 피하고 아유 나랑은 상관없어. 아 근데 그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얘기인 거예요. 그 세월호 사건의 그 피해 학생 중에 한 명은 제 딸 우리 예인이 친구의 사촌 오빠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친구의 사촌 오빠. 그래서 그 친구는 학교도 못 나오고 뭐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에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촌 오빠가 거기서 이제 희생되는 바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고통은 우리 삶의 아주 밀접한 부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야외 예배 때문에 한 주를 건넜지만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원리로 들어와서 바로 이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존재다. 사람은 기뻐하는 존재다. 사람은 행복한 존재다. 사람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다가 아니라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쨌건 고통당하는 존재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었고 그게 우리에게 본질적인 고통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난 수영을 못해요. 근데 물에만 안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평생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물에 안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물에 빠져도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원리. 고통에 빠져도 살아나갈 수 있는 상황을 고통이 없을 때 준비를 해야지 고통 가운데는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이미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 속에서 우리 고통,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고통을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대처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고통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세 가지 수준에서 고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고통이 시작되는 첫 번째의 수준입니다. 제일 얕은 수준에 이제 보통 정상 상태에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러고 있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이해가 안 돼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런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때로 공부를 한다고 해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저희 큰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수학 과외를 하는데 갔다 오면 괴로워해요. 갔다 오면 괴로워. 돈 주고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왜 괴롭냐? 이해가 안 간대. 수학인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고통이 와요. 학교를 가요. 고통스러워요. 이해가 안 가요. 수업을 진도를 짜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식적인 부분에 이해가 안 돼요. 생활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긴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 몸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자라나면서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저도 자랄 때 무릎이 그렇게 아팠어요.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아프더니 그 다음에는 또 왼쪽 무릎이 아픈 거예요. 양쪽 무릎이 다 아파요. 너무너무 무릎이 아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난 저주받았어. 난 저주받은 몸이야. 왜 이렇게 아플까? 살다 보면 뭐 반점이 생기기도 해요. 살다 보면 뭐 얼굴에 뭐가 나기도 해요. 살다 보면 뭐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또 때로는 또 잠이 안 와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통은, 모든 이해 안 되는 일에 대한 고통은 그 다음으로 인한 고통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정 문제로 인한 고통이에요. 이제 그랬던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감정으로 괴로워하게 된 때가 있어요. 사랑을 알게 됐다고 해보세요.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쓰라린 비통함을 알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정신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지. 또 때로는 어떤 분노감에 의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정을 막 이게 솟구쳐 오르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때로는 배반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때로는 정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쓰리고 괴롭고 막 그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고 해보세요. 비통, 비참함, 절망, 낙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쉽게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가. 그는 삶이 이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삶 수준에 해당하는 몸의 문제. 몸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스토리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혹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손이 빠져나갈 것처럼 아픈 그런 몸의 육체적인 통증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통증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쓰라릴 때가 있습니까? 치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통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빨 아프면 얼마나 아픈 건지. 그를 참고 있다 보면 그게 얼마나 더 괴로운 건지. 치통. 그 다음에 또 가슴 통증. 가슴에 통증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복통. 복통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배가 많이 아팠는데 이번에 이제 내시경, 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배가 왜 아픈지를 알았어요. 딱 그 아픔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제가 앞서 이제 들어간 사람은 위 내시경은 마취를 하고 수면으로 하고 아니, 위 내시경은 비수면으로 하고 대장 내시경은 수면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그래서 저는 이 위 내시경을 비수면으로 했거든요. 그걸 견뎌냈단 말이에요. 돈을 아껴야지 하고서 위 내시경을 견뎌냈어요. 그걸 견뎌내고서 이제 이번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대장 내시경을 비수면으로 안 하고 대장 내시경이 더 쉽다는데 왜 저걸 수면 내시경으로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대장 내시경을 네, 수면으로 하는지. 자 이제 비수면으로 한 거예요. 또 떡하니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그때 마침 또 이제 뱃속에 뭐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의사들이 보통 시간보다 더 오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배가 좀 아프실 겁니다 하면서 이제 바람을 집어넣더라고요. 이게 이제 장을 이렇게 부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잘 보이네. 이게 막 꼬여 있으니까 명확하게 보이려고 바람을 넣는데 아, 그 배 아픈 게 내가 예전에 그 항상 아파하던 바로 그 느낌 그거였어요. 아, 그게 가스가 차서 그런 거였구나. 그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다는 기쁨은 잠시고 그걸 아프다는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장이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으윽 해가지고 그냥 이제 됐나요? 근데 아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바람 들어갑니다. 으윽 해가지고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배가. 이런 통증. 아기 나오면 얼마나 아픕니까? 아기 날 때. 얼마나 아파요? 네. 아주 그냥 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아픔. 또 군대에서 얼차례 받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통증. 이런 것들이 다 몸으로부터 오는 통증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 그래서 한 세 가지 수준의 고통이 있어요. 고통은 이런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때로는 몸이 편해도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마음은 편하지만 몸이 괴로워서 고통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을 이걸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각각 수준에서의 해결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일. 내 경우를 해결하는,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거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요. 당연한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사라져요. 그런 거였구나. 이게 풀리는 거예요.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인데 막 괴로워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이해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후련한 줄 아세요? 이걸 알고 싶은데 이걸 모를 땐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걸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간단한 원리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은 이해해야만 해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계속 이해되지 않는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면 그래서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주지 않고 몰라도 돼! 라고 하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옳은 겁니까? 내가 옳은 겁니까? 그 사람이 옳은 겁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묻어버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해를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적극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 그런 온전한 이해에 이르게 되고 고통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였군요. 그럼 이제 거기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해되지 않는 일은 이해시키는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근데 아까 두 번째 수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정의 문제. 감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감정의 문제를 이해시킨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괴로움과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절망으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걸 이해시킨다고 그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너무 깊어서 이해시키는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정에서 뭐가 이해 안 되는 건지를 올려야 돼요. 뭐가 이해 안 되는 건지. 그냥 감정에 시달린 사람이 갑자기 이해를 시키려면 못 올라오지만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네가 해결해. 그런 괴로움, 그런 고통, 그런 좌절, 뭐 그럴 수 있어.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권총을 들고 범인이 거리에서 난사를 해서 여자들만 한 7명인가를 죽였어요. 쐈어요. 그리고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당했나? 알고 봤더니 실연당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실연을 당했는데 여자들이 자기들을 왜 거부하는지를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분노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분노심에 눈이 뒤집혀서 여자들만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자살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감독의 아들이었대요.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실현되었을 때 잘해줘야 돼요. 실현 차고 나서 잘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감정적으로 변할지 몰라요. 왜 끝나는지가 설명이 돼야 돼요.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무슨 감정으로 됐는지 그 감정이 분해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어지면 그럼 온전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녀가 헤어지는데 그냥 어이없이 헤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소식을 뚝 끊어버리고. 그럼 연결된 줄 알았는데 연결이 뚝 끊어지니까 예를 들면 팔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헤어지면 이유라도 알아야지. 근데 이유를 알리지 않기로 뭐 다 이렇게 내막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안 된다고 했다든지. 근데 그걸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얼마나 이 손이 끊어지는 듯한 팔이 끊어지는 듯한 다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습니까? 설명해주면 그런 거구나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감정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두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몸의 문제는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게 되냐 하면 3단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몸의 문제 고통이 쉽지는 않아요. 그 몸의 문제로 괴로울 때 그것이 주는 감정이 있어요. 복통이 주는 감정이 있어요. 그냥 단지 통증이 아니라 그게 분해가 되면 그 각각의 통증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통증 그 자체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통증은 늘 간헐적이든 지속적이든 그건 일단 중단됩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현대 의술이 통증을 또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오래가는 게 그게 감정의 덩어리들이에요. 감정의 덩어리는 통증이 사라진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게 몸에 이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괴로움, 불안함, 절망감 그런 것들이 다 뭉치고 뭉치면 그런 몸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구나. 비록 통증이 있지만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죠. 치과의 통증을 피하려고 치과로 들어가면 치과 그 시술에서 생기는 통증이 생겨요. 근데 그 통증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취로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괴로움은 치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문제에 대한 괴로움은 감정의 문제로 올라가야 되고 감정의 문제로 올라가는 건 감정 문제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에서 이제 온전한 이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하고 있으니 목사님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가 때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해줄 수가 있어요. 아주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해줄 수는 없죠.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아플 때, 혹은 우리 엄마가 아플 때, 우리 아빠가 괴로워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유, 세월이 약이에요. 세월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세월이네. 세월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약이 아니라, 해석이 약이에요. 해석. 돕는 게 약이에요. 사랑이 약인 거예요. 관심이 약이에요. 괴로워하는 걸 내버려 두는 건 절대 약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이 외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이 모든 부분이 다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이해되지 않는 일을 이해시키는, 결국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이해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정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결국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어야만 이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네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이해되지 않는 걸 이해시키는가?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여기에 누구 죄라고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자기 죄, 그 사람의 죄, 그 사람 당사자의 죄를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혹은 또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개인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 내 잘못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오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타인의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니까. 근데 그것도 말이 돼요. 내 잘못만으로 세상이 다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 오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사실 자녀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의 죄를 물려받은 거예요. 혹은 자기 자신의 죄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이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죄. 근데 이 두 개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자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이걸로는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균형.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자, 이게 이제 이해시키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쪽에 내 죄, 그 다음에 이쪽에 다른 사람의 죄로 이걸 이렇게 이해시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떨어져요. 이상하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너 죄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죄야?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두 가지 개념으로는 이 세상의 삶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여주는 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잘못만으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해보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는 부분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절대로 이해 안 돼요. 그래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건 계속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이해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노예로 간 것이 내 잘못입니까? 형들 잘못입니까? 형들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형들 잘못, 내 잘못, 형들 잘못, 형들 잘못, 내 잘못. 이것만으로는 그가 결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그에겐 무슨 이해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형들을 나는 욕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때 거기를 찾아갔을까? 내가 왜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들었을까? 왜 도시락을 가지고 그렇게 형들한테 주려고 했을까? 내가 잘못이지. 스스로를 자학하고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형들 만나면 그들에게 꼭 복수해야지. 내가 양갚음을 해줘야지 하고서 증오의 인물로 변해버린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모두를 섬기는 것,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러한 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냐면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실로암의 뜻이 아까 읽었잖아요. 네? 찾아보지 말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경이 아니고 그 인생이 보냄을 받은, 뜻의 보냄을 받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다 사라진 게, 야, 내가 실로암이구나.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보냄을 받은 것이구나. 이제 이러한 이해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덜컹덜컹하던 이해가 하나 더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쪽에서 탁 잡아주세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한 게 아닌 게 여기서 여기는 잡아주지만 또 이게 이제 끼우뚱끼우뚱 하는 게 있어요. 이 그 반대쪽을 또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뭘 기억해야 되냐면 사탄의 미혹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옥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고 천국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아닌 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 아닌 연옥이란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천국을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연옥까지 뭐. 그러니 천국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연옥으로 우리들을 낮추시려는 게 아닌데 이 또 거기서 연옥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천국 못 가게 차단시키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연옥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천국 아닌 곳은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다른 반대편에서 우리를 올리는 이해 그게 뭐냐면 사탄의 미혹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면서 또한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사자에게 잡힌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흔들리면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하게 되는 앞뒤 전후 좌우에서 딱 받쳐서 내 귀퉁이에서 이걸 잡아 올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고통을 깨닫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각각의 수준에서 자신의 잘못, 타인의 잘못, 하나님의 뜻, 사탄의 시험 이 네 가지 균형을 잡는 겁니다. 대개 어디서 실패하냐면 자신의 잘못만으로 다 해결하려고요. 안 돼. 안 올라가요. 당신 잘못. 병원에 가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이 잘못해서 병원에 온 겁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무단횡단해서 혹은 밥을 잘못 먹어서 혹은 나쁜 술, 담배를 많이 해서 혹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조심하십시오. 건강을 챙기세요. 이런 수준으로 얘기해야지 그거 하나로 이렇게 했다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관계도 끊어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그를 괴롭게 했던, 어떤 분은 폐암에 걸렸는데 폐암의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간접 흡연에 있었어요. 본인은 담배를 안 폈어요. 근데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흡연을 해댔어요. 근데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보다 더 위험하대요. 그렇다네요. 간접 흡연은 오히려 연기를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데 간접 흡연은 더 타격이 심하대요. 면역력도 더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폐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타인의 잘못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과 타인 말고, 자신과 타인으로만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시험임을 기억할 때, 그때 이해되지 않아서 감정으로 떨어지고, 감정에서 몸에 더 큰 시련이 겹치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할 때, 그때 더 새로운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111편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이유는 에덴 동산을 사모하게 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항상 고통의 해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10대 때 주님을 알게 된 게 있죠. 20대 때 주님을 알게 된 게 있죠. 30대 때 주님을 알게 된 게 있죠.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까? 30대. 아니요. 40대 때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있고 50대 때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있고 60대 때 주님을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나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럼 70대 때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있고 80대 때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있고 그럼 도대체 주님을 알게 되는 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겠어요? 알아맞혀보세요. 언제 끝나겠어요? 고통을 언제 안 느끼겠어요? 죽어야 안 느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고통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돌아가시는 분들, 아주 천수를 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마지막에 숨쉬기를 어려운 고통인데 하다가 하고 이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숨쉬지 못하는 고통.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통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과 더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당할 때 빨리 사라지게 되길 바라지 말고 그렇게 하면 평생 하나님 몰라요. 고통당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걸 의지해서 더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그러한 여러분의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도 격려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더 의지하는 9.11 사태로 인해 미국 사람들이 더 교회로 왔게 됐던 것처럼 고통 중에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주제이오나 그 모든 괴로움 속에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그 세계를 소망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게 되고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결국엔 유익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였음을 또 사단의 미혹을 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권적인 섭리였음을 알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가 고통에 파묻혀서 그것으로 일생을 보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잠시라도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올라가서 다시 주님의 희락과 그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잘 기억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고 또 그러한 삶 되게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